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17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편 17편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문제는 언제 기록된 시편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의 광야 체험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본 시편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까이 왔을 때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 본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영적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들이 그와 유사한 불안, 위험 그리고 시편에 처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새로운 시리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죠. 시편 1편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어떤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드린 기도로 보여지는 거죠. 이 기도는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었고요. 자기 생각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식이나 거짓이 없죠.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말에 불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도구 아닌가 싶어요. 솔직한 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꾸미겠어요? 꾸민다고 하는 게 그게 불신앙 아닌가요? 솔직히 하나님, 저 이것도 죄송하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나가는 것.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7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리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핀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지 않고 참 긍휼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3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감찰하셨을 때 무엇인가 발견하셨다는 사실은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도 무엇인가 발견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면 역시 흠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도를 말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또 23절에서는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4절로 볼게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강포한 자란 곧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영토에 있었고요. 사울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원수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은 사단의 영토의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런 표현에서 보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존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5절로 6절을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로 8절을 보실까요?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수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데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한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로 12절까지 볼까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절로 15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종의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서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을 알았고 또 언젠가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수들이 너무나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넓은 마당에서 놀면서 커다란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잡초를 땅에서 뽑으려고 하는 어린 소년과 같습니다. 그가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보았어요. 그 어린 소년은 잡초를 이쪽 저쪽으로 다 잡아당기다가 마침내 크게 힘을 주었죠. 그러니까 그 잡초가 뿌리째 뽑혔단 말이에요. 그냥 뽑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무 힘을 주었기 때문에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어요. 잠시 동안 그 소년은 충격을 받고 거기에 서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얘야 너 힘이 너무 세구나. 그때 그 소년이 맞아요. 온 세상에 나를 잡아당기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풀이 세상에 그 땅에 박혀 있으니까 온 세상이 자기를 잡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고요. 위험에 처해 있던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시편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 특별히 개 같은 거 보면 그 뭐 그 털 속에 벼룩 뭐 이런 게 숨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가운데도 이 원수들이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씨도 뿌리고 그렇게 찐득이처럼 벼룩처럼 벌레처럼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생활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그림자와 같이 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도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찬송 함께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18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18편은 다윗이 지은 또 하나의 놀라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자들의 해석가들이 자유주의자들의 그 해석들이 본 시편에서 다윗의 체험밖에는 찾아내지 못한다. 이거 뭐 별 교훈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은 다윗의 체험에 관해서 나름대로 뭐 올바른 것들도 사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실례로서 나름대로 정말 영적인 깊이를 그 생수를 이 양반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매기 목사님이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이 18편은 참 놀라운 시로서 다윗은 자기 일생을 계략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즉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승리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자기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왕에게 쫓겼잖아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도 원수들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막 그랬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사랑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 여호와만 붙들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다윗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이 많은 다윗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여 지은 시가 18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가들의 말은 뭐 이 다윗의 이러한 천반적인 생애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은 사무엘 하 22장과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공부할 때 잠깐 다루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시편에서는 앞에서 인용했던 해석자들의 설명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해석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희적인 비유로 생각되는 일부 표현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고난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 시편을 가리켜서 죽음의 문턱에서 여호와의 보좌까지,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인데 참 의미 있는 하나의 해석, 하나의 그 설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뭐 생소하지 않게 되뇌이고 있죠. 그러나 본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더 보자고요. 자,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제일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음미해보세요. 음미한다는 표현 아시죠? 음미해보시면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이 말씀이 다가와요. 2편을,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의 심, 바위, 요새, 그리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와는 다윗의 구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여호와가 자기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방패요, 뿔이요, 산성이십니다. 이 방패, 뿔, 산성, 다 이것은 지키는, 그 당시에 지켜주었던 하나의 도구들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제단의 뿔을 잡으면 공격하던 사람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을 붙들면 당시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높은 산성은 어떻습니까? 높은 산성. 높은 산성은 멀리 내려다볼 수 있고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 아주 그 흥미있는 해석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 2절에서 나의 라는 대명사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라는 말 표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합당하다 또는 자격있다 라는 말로부터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는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 싸우며 시편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른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자는요, 본 시편에서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의 말을 인용해보면 이래요. 그의 옛 조상처럼 보좌 위에 앉아있는 왕 메시아를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그가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회개하며 싸웠던 전투와 얻었던 승리를 회상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아래와 같은 표현의 느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요.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과 연합하여 나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본 시편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의 부활하신 구주와 연합하여 노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헌신을 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그 유명한 분야의 호른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인데요. 그 양반이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기 성경 강해를 또한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 참 진행하는 목사로서 고마운데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자고요.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입니다. 감사거리고요. 자, 5절로 6절을 볼까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께서 말해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구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8절로 11절까지를 보세요.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여 바람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어둠이 임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18편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 시편에서 나의라는 그 대명사로 시작하는 이 모든 그리고 뭐 여러 절에서 그 주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문법적으로 이거 뭐 틀렸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혹여 계십니다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로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구로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 하나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아세요? 기억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냥 이 마음 그냥 뿌듯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할게요. 시편 1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아멘.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 부분 시편 18편에서 마지막 부분 볼게요. 49절로 50절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그리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아이 참 이런 걸 생각해보니요. 그냥 뭐랄까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냥 감전되었다는 표현. 이 전기 만지다가 감전돼 봤거든요. 그냥 그러면 그냥 찌릿하면서 그냥 팔뒤꿈치가 그냥 얼얼하잖아요. 감전되어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며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선포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이러한 복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